누가복음 10장 앞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내보내시며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며 내가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숨기시고 정말 아이들과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이 말씀을 듣고는 어느 면에서 창피를 당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하는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반쯤 죽어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곁을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입으로 믿는다는 그런 고백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어느 면에서 개나 돼지같이 취급하는 이런 천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반쯤 죽은 사람을 발견하더니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사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도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다. 긍휼히 여기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드리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밥 먹여주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특별히 성도 각 사람 각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형성해서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교회를 할 때에는 이렇게 긍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뭐 20, 30년 이상 다니셨으면 마리아와 그다음에 마르다 이야기 또 이들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아마 한 10번 이상은 들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38절에 이제 그들이 갈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 어떤 마을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1장 1절 가서 보시면 그 어떤 마을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5km 정도, 2.5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그러한 마을입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냐 하면 마르다가 영접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영접을 했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이제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렇죠?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이 세 사람을 친히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서 사복음서 가서 보시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 공생애 기간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끝까지 쫓아다닌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조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여인 두 사람을 들어라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왜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느냐? 3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고 마리아는 말씀에 관심을 둔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경을 가서 자세히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가 먼저 했고, 맞죠? 그래서 그 뒤에 마리아도 했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려고 마르다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들었고, 또한 동시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부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두 여인이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큰딸이고 하다 보니까 야, 이 많은 사람들 대접도 해야 되게, 특별히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그래도 여행하다가 이렇게 지치셨을 때 그래도 내가 한 끼 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리아에게 들게 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마리아가 그 일로 인해 압도가 된 거예요. 압도가 됐다. 그래서 4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예수님 위에서 진수성찬 한 끼 이렇게 마련해서 드려야 되겠는데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지금 많아 괴로워하더라. 괴로워하더라는 그 말의 뜻은 원래 압도가 됐다는 건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여자에게 괴로움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귀한 여인이에요. 품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말씀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한번 음식 대접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섬기려고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예. 교회, 모든 교회, 예. 모든 교회에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섬기는 일이 너무 예. 많고 과중해서 이게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섬기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침례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제가 아예 글을 써서 목사 칼럼에 써놨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뿐이 못 모이는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해도 주방에서 섬겨야 되죠. 주차봉사 해야 돼요. 옥상에 가서 아이들 살펴봐야죠.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 위해서 준비해야죠. 찬양 연습해야죠. 목사는 또 목사 나름대로 말씀 준비해야죠. 그렇죠? 예, 장례식에도 가야죠. 결혼식장에도 가야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일을 하다가 그로기 상태가 돼서, 그래서 그 일이 괴로움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일단 저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제가 할수 없게 되면 저는 못합니다. 이 일이 내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버거움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돼서 짜증이 나고 하면 그러면 저이일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면은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그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아 그것도 안 되면 그 일은 줄이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도 괴로우면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기도하듯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듯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40절에 있는 겁니다.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거 교회 안에도 있는 일 아니에요? 아우, 쟤 죽겠는데요. 주님, 아, 저 사람은 왜 그냥 놀고 있습니까? 저 사람도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내가 뭐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솔한 그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두번 부르세요. 중요한 일은 두 번, 세번 부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여기도 중요한 일이니까 마르다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그 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르다야.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도 이미 섬김을 했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놓지 않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일을 하나도 안한 걸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다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놓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일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좋은 부분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10장 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또 성도는 각 사람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분께 예배하고, 예배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섬겨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 말씀에는 경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십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경배라고 한 말은 존경하며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꿇어 엎드릴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인격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군사로서 영적 싸움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게 또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버거운 일이 되고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 뭐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제목이 한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을 해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돼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정말 저와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석으로 여겨주시고 보상해 주실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의 특징이 성경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르다는 이 세 명 중에 항상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갔더니 누가 그분을 영접해요?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나와서.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죽은 나사로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 거기로 가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0절 가서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마르다가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사랑하는 걸 그 열정을 따지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정적인 성품의 그런 여인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예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성품의 여인이 바로 마르다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일을 하면서 섬기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이 여인이 까딱 잘못을 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일만 생각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워낙 좋은 성품의 사람이에요. 왜 많은 일이 고민이 돼요? 너무 열성이 넘치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기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된 거지. 너무나 귀한 여인이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이번 금요일에도 이렇게 가서 보고 하면 정말 먼 데서도 매번 나타나는 그런 자매님들이 계세요. 야, 오래되신 분들도 아닌데 매번 나타나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귀하다. 이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일반 교회도 한번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일반 교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지난번 교회 이렇게 다닐 때 일하는 정도하고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나 모르겠는데, 다섯 배 이상은 일을 덜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은 10배 이상 일을 덜 할 거예요. 정말이죠.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일을 과도하게 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참석만 해도 좀 열성적으로 다니면 일주일에 일곱 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섯 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번 지금 오고 있는 거, 이것도 못 하겠다고 하고 뒤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나태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교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다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를 놓쳐요? 예, 예수님을 놓치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 대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마르다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리아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성경에 세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세번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마리아는 꼭 같은 장소에 있어요. 어느 장소에 있나? 누가복음 10장 오늘 39절 가서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잔치를 벌렸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가서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국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금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신약성경에 딱세번 나옵니다. 근데 그세번 나올 때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아유, 우리 찬송이 찬양이가 그냥 가장 크게 대답하네.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 뭐 하려고? 말씀에 집중을 해서 들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마리아가 큰 잘못을 했다거나 혹은 또 일은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야 한다. 지금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마리아는 항상 그 우선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같이 손으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또한 동시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의가 되고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면 죽을 때까지 봉사한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균형?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배하는 것, 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다음에 섬기는 것,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부탁해 말씀을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는데 섬기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말씀 듣는 데만 와 있는 이건 얌체죠. 이거 예수님 이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봉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봉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마리아처럼 좋은 부분을 택하라 그랬으니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만 있겠다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들고 다니고 지완 봉사도 안 하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제대로 된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자체, 그분 자체, 그분 마음, 그것의 그 중요성을 잊고는 정성을 들여 음식 만들려고 하는 그 일로 쫓겨다니다가 결국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이렇게 근심하는데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나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느라고 너무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음식, 이거 내가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대충 먹어도 된다,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니다, 다만 내 마음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는 거,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알지만 이제는 그거를 바꾸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요. 꼭 필요한 게 몇 가지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 누구신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이 중요해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에 열심이 있어서 무언가가 대접이 돼야 돼요. 피곤한 그런 예수님에게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우선권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마르다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아, 그 저 형제 저 자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죽도록 일하니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혹시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일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일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네. 그 생각, 아우, 불평불만. 야, 저 사람, 왜 하나도 일은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이게 불평불만이 돼서 내게 괴로움이 되면, 아, 내가 너무 압도당했구나, 일에. 그렇죠? 어떻게,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목사의 설교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경건서적을 읽으며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먼 데서, 또 가까운 데서 우리 소래예배당이 지금 다 와서 같이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뭘 얘기해요? 이 시간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바쁜 가운데 막 뛰어다니고 일하는 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고 조용한 이 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성도들 기쁘게 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보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궤도 수정을 하라고 여기 와서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많은 일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때까지 많은 일을 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괴로움과 고통이 되면 그러면 본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 그때는 좀 내려놓고, 어떤 사람 얘기든 그냥 쿨하게 내려놓으시라고, 쿨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설교 말씀과 그다음에 경건서적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잖아요. 그렇죠? 발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일 교회 올 때만 하면 안 돼요. 매일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으셔야 돼요. 매일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으셔야 돼요. 마리아, 성경이 기록될 때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 있잖아요. 그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매일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야 된다. 제가 매주 성경 읽기 과제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왜 그래요? 예, 읽으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읽으셔라. 그거 안 읽어도 괜찮아요. 다른 데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읽든 무엇을 읽든 일주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세상 생활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유대인을 쫓아갈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헌금의 원리도 설명할 때 이야기 드렸듯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23.3%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23.3%. 이 11조 외에도 자원헌물, 소원헌물, 그렇죠? 여러 가지 헌금 뭐 이런 거다 따지면 유대인들 같으면 그 신정 국가 체제 하에서 적어도 30%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600여 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해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그 600여 개를 지키느라고 말 그대로 온 생애를 그거 지키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시 말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아, 당신들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나님 섬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추호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런 모든 사람 많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나타났는데 그분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그러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14장으로 기록된 그 호세아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런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실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다른 남편들을 두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들에 대한 내 사랑을 한번 너가 가서 몸으로 실증을 해서 보여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고 행음하는 더러운 창녀 같은 그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가서 내 아내로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로서는 그 있을 수 없는 율법에 완전히 위배가 된할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호세아서 1장 3절 가서 보니까 데려옵니다. 고멜을 아내로 데려오고 그리고 그 고멜에게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요. 아들과 딸. 근데 아들 딸을 낳은 뒤에 또다시 가서 간음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3장 1절에 다시 그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하니까 3장 2절에 호세아가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그 가늠하던 그 사람들에게서 사서 다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눈물겨운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절한 사랑. 성경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자기 신부가 되는 그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걸 그렇게 했든지 하나님이 처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러면서 내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4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건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고 그게 진리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여기는 그런 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양과 염소, 소 갖다 바치고 십일조하고 600여 개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대원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지식을 자꾸 거부함으로 나도 너를 거부해서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잊었은 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해서 일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다 해놓고 그 자기 의인데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만 지금까지 행해왔다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4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느냐.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마르다는 아니야. 나는 마리아처럼 하려고 해.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근데 마르다든 마리아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삶의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제 말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개학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날 오전에 수업이 있고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아내를 이제 공항에 이제 데려다 줬는데 먼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타고 가게 돼서 거기다 이제 내려주고 짐하고 해서 가서 탑승 수석을 밟아라.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 아시아나 분명히 아시아나 여기 왔는데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빙빙 돌아도 없고 그래서 그날 30분 40분 동안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7번인가를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하도 안 돼서 제가 이런 사람이 탔느냐 뭐 이거 물어봤더니 사람 탄 거 안 탄 거 못 가르쳐준다는 거 보안상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14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전화를 어떻게 좀 비상전화라든지 뭐 어떻게라도 해서 이게 좀 연락이 돼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런 거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삥삥삥삥 저는 그 안에서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 그러고선 딱 뒤를 돌이켜보니까 아내가 저 앞에 탑승자들 이렇게 해서 그 탑승 그 하고 있는 거기서 뒤를 돌아보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아내를 못 본 거예요. 또 아내도 나와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고 제가 사실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실종신고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전화를 좀 받아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 배를 거의 무음으로 하고 보통 때에도 별로 이렇게 전화를 먼저 하면 한참 있다 다시 오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날. 야, 이거 실종신고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비행기표를 갖고 가서 거기서 연결하는 그 편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으로 전화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전화가 오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내가, 제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아무리 그래도 왜 짜증을 내냐고. 아,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시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맞잖아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데려다 주고 뭐다 처리하고 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이런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고 자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아내를 잃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야, 진짜 이거 이게 목사고 뭐고 다 때려치든 진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내 모습을 볼때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오자마자 다시 우리 가족 카톡방에 우리 아이들하고 다 있는데 내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고 내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내가 비참하고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죽거든 엄마를 좀 귀하게 여겨라 니들이. 내 부탁의 이야기를 이걸 기회를 삼아 이야기할 테니 엄마를 좀 귀하게 여겨라. 엄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일하다가 사람을 놓치거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 볼때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세상 공부도 할 만큼 다 했어요. 교수생활 하면서 연구도 할 만큼 많이 했고, 인력 양성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번역했어요. 또 목회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볼때잘 된다. 이런 거, 이런 것 가운데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고, 심지어 하나님을 잃으면, 그럼 이 모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 구원 상실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거기서 끝나고 마음이 강퍅해져 갖고 나는 다 알아 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가면 그럼 그때부터 그 삶은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어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모습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는 사람은 자연히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일에 치이지 않고도 섬길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일에 치이지 않으면서도 열심을 다해 성도들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으면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제게도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주로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경건 생활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경건 생활의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 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인도 꼭 읽으라고 하고 아마 수십 권 여기다 가져다 놓고 판매했을 거예요. 읽으셔야지. 직통 계시 좀 받아갖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생각 버려야 여러분 믿음 생활 할수 있어요.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이런 책들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목사의 설교도 주일에 집중해서 읽고 이렇게 할때 육신의 문제들이 감소가 돼.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육신의 그런 문제들이 감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르다야. 그것도 뭐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충고를 받은 뒤에 마르다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셔서 마르다를 만난단 말이에요. 마르다를 만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는 건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6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결코 죽지 않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때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님.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약성경에 두 개의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때 사도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남자로서 하는 가장 유명한 고백이 나오고 여성으로서는 여기 마리아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필요하구나.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일에 치이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일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실천하게 될때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믿음 고백을 마리아가 한게 아니야. 마르다가 그와 같은 믿음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필수 설교 강의 40선 꼭 들으셔야 아마 회원가입 이제 할때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들으시는 가운데 이 40개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 제목. 첫째 설교 제목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예요. 가서 보세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거를 40개를 괜히 택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아야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원해요, 여러분? 인생을 알기 원하세요? 인생? 여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세요? 예, 한 가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결혼 생활 바르게 하고 싶으세요? 여기 들어있어요, 그 대답이. 그렇죠? 자녀 교육.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 또돈 문제, 그렇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 문제의 대답이 여기 한 가지에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에. 이거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이 마르다가 삶이 변하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저녁 식사를 베풀었으면 누가 준비했겠어요? 예. 여기 준비하는 중에 아까처럼 일이 너무 많아 죽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한 가지가 필요한 걸 정확히 안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이 지금 상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 걸 정확히 한 이후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삶이 변화가 되니까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12명이니까 13명과 그렇죠? 자기 3명, 가족 3명이 16명 식사를 그렇게 제공해서 준비하는데 한마디 불평불만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